2016년 1월 둘째 주의 토요 인문학 콘서트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의 저자이신 김재욱 작가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명작 한시들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사랑이 담긴 한시들 만나봤어요. 책에는 모두 50편의 한시가 나오는데요. 한글로 풀어내면서 뭐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한시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자는 뜻글자고 뜻이 있죠. 한글자에. 네. 해당 글자만이 가진 뉘앙스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우리 한글 같은 경우는 소리 글자이기 때문에 한자의 뜻을 그걸 풀어가지고 썼을 때 그 뉘앙스를 제대로 되게 전달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사실 어려웠고요. 그리고 지나치게도 의역을 또 하면은 원문하고 번역이 또 심하게 또 어긋나기도 해서 또 혹시 또 한문하고 번역을 같이 놓고 보시는 분들이 또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제 책은 한문 교재는 아니지만은 그런 불편을 좀 덜기 위해서 좀 어색한 감이 있더라도 의역보다는 직역에 좀 충실하려고 했습니다.
네.
보다 막히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도 잘 몰라서. 또 선생님들한테 또 잘하는 분들한테 제 주변에 고수들이 많아서 또 여쭤보면서 또 풀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네, 한시를 보면은 뭐 옛 사람들의 취향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뭐 달이라든가 꽃에 대한 시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꽃 중에서는 매화나 백꽃을 좋아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백꽃도 백꽃인데요.
네.
사실은 백꽃은 그렇게 이 자체가 막 주제가 돼가지고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매화가
백, 예, 매화가 이제 매랑국죽 를 해서 사군자라 그러잖아요.
네.
한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소재가 매화입니다. 꽃 중에서 다른 그 뭐 난초, 국화, 뭐 대나무가 매화를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다 조사해 보진 않았고요. 요걸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매화가 어쨌든 앞으로도 살펴봐야 되겠는데 매화가 제일 이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화 같은 경우는 다른 꽃보다 먼저 피잖아요. 그래서 네. 추운 날에 먼저 꽃을 피고요. 그리고 향기도 되게 멀리 가고. 그러니까 시인들이 우선 이제 이런 매화의 생태적인 특성에 먼저 착안을 해서 자기 처지가 이제 겨울처럼 추워도 나도 매화처럼 먼저 꽃을 것이다. 피우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자꾸 확대가 되다 보니까 매화는 뭐 고결한 지조, 뭐 인품까지 상징하게 이제 되는 거죠. 선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매화가 핀다고 하는 건 봄이 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어려운 일을 견디면서 또 희망을 뭐 가지게 되는 거기도 이제 하고요.
뭐 추운 날 먼저 피고 향도 멀리 가고 막 이렇게 그렇죠. 이 매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매화를 아내로 삼았을 정도로 사랑했었던 사람 송나라 임포라는 분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네요.
예. 그 실제로 별명이 매처학자입니다.
매처학자.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키웠다 그래요.
아.
그런 정도로 이제 아꼈다 그러고요.
네.
이제 뭐 서호라는 데서 20년 동안 능거하면서 매화를 심고 학을 키우면서 이제 살다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매화시 중에서 매화시를 지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임포의 작품을 최고로 칩니다.
아, 매화시.
예, 매화시 중에서는 임포 작품을 최고라 그래. 그 전에도 물론 나왔겠지만
네.
거의 모든 시어가 후대 작가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 표현에 자기 작품에 막 갖다 넣어서 써요 그걸.
송나라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도 보면 또 매화 사랑으로 유명한 선비분
그렇죠.
계셨죠.
네.
그렇죠. 예, 뭐 다들을 아꼈는데요.
누굽니까?
되게 이황 선생님.
선생님.
예, 매화 사랑은 뭐 아주 뭐 논리 알려져 있고요.
예.
매화시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제 매화시첩이라는 것도 엮었습니다.
아, 매화시첩.
62가지 제목을 삼아가지고 91수, 91수가 실려 있습니다. 이 매화시첩에.
네.
그러니까 이황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던 그날, 당일날에도 매화에 물을 줘라.
네. 유언을 그렇게 남기셨었죠.
예, 뭐,
얼마나 매화 사랑에 지극하셨으면.
예, 그럴 정도로 뭐 매화를 아꼈고 자기가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을 때도
네.
아 내가 그 고향에 그 두고 매화하는 자리 있는지 궁금하다.
뭐,
뭐 이럴 정도로 그 내용을 또 시로 담기도 하고.
네, 선비들의 사랑을 담뿍 받았던 매화와는 달리 추한 것을 상징하는 소재도 있었어요. 관련되는 시를 제가 간단하게 좀 낭독을 해볼게요.
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미 씨가 맞춰보세요.
네.
나는 굶주려도 먹을 게 없는데 너는 내 양식을 축냈구나. 나는 추워도 입을 옷이 없는데 너는 내 옷을 물어 뜯어놨구나. 대낮에 멋대로 다니는 데다 매우 민첩하니 고양이가 있다 한들 어찌 감당하겠나.
정답!
너무 쉬웠나요?
네. 고양이 나오니까 또 네네. 제니 나와야 하죠. 쥐 얘기 아닌가요? 쥐?
딩동댕입니다.
맞아요, 교수님?
쥐, 예, 그렇죠. 예, 쥐 맞습니다. 그 이 제목이 되게 독특한데요. 예. 제목이래요. 쥐가 밤낮으로 당돌하게 설치기에 덫을 놓아 잡아 죽이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제목인가요?
네, 제목입니다.
아, 이게. 요즘 요거 되게 직설적인 힙합 가사 같네요. 그렇죠? 예. 예.
한자를 읽어도 되게 웃겨요. 네. 유서 이랴 당돌 설 기 혹이 살지. 아. 뭐 이렇게 되게 뭐 길죠.
네. 쥐가 밤낮으로 당돌하게 설치게 덫을 놓아 잡아 죽이다.
잡아 죽이는 건데 이제 이거는 사실 근데 그 연산군 때 네. 폭군으로 유명하죠. 네, 용제 이행이라는 분의 시인데요. 연산군 어머니가 폐비윤 씨잖아요. 네. 사약 먹고 이렇게 죽은. 그래서 연산군이 왕이 되니까 복권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머니를. 근데 이행이 그걸 반대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반대 여론을 그 주도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동제로 누명을 써가지고 거의 이제 뭐 죽을 정도로 맞고서는 이제 유배를 가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비가 돼요. 이 사람이.
아하.
이때 이제 27살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떡해요.
나중에는 다시 뭐 살아남아서 복권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에서 쥐가 상징하는 거는 자신을 재빠뜨려가지고 이제 모함한 간신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시 전체 사실 이게 굉장히 분노가 타오르잖아요, 지금.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서 분노를 섞였던 거죠. 쥐가 이제 악당이잖아요, 이제 여기서. 근데 이런 악당을 대표하는 수제로 쓰이게 된 역사는 정말로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시가집이 뭐 잘 아시는 사서삼경 중에 하나인 시경인데 네. 거기 이제 큰 쥐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제목 되게 직설적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큰 쥐야 큰 쥐야 내 기장을 먹지 마라. 3년 동안이나 괴롭히고도 나를 봐주지 않네. 뭐 사실 시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말을 하는 건데
네.
이 시 내용이 이제 임금의 가혹한 수탈에 이제 못 이긴 백성이
큰 쥐를
임금의
비명 네. 나라를 떠나면서 막 원망한 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큰 쥐는 임금이 되는 거고요. 시경에서 어쨌든 이렇게 쥐를 나쁜 놈을 상징하는 소재로 쓰게 되면서
네.
이후로 이제 그런 것들이 확대가 돼서 뭐 탐관오리,
네.
뭐 사기꾼, 뭐 몰입배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소재가 이제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시를 보면 이제 좀 뭘 비유하거나 비교하거나 어디에 빗대어서 쓴 글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읽어드리는 한시에 등장하는 소재는 무엇인지 좀 맞춰보세요.
네.
손으로 핸들 잡고 발로는 페달 구르니 쏜살같이 내달리며 먼지도 일지 않네. 구태여 술에 끌며 여섯 필 말 괴롭히랴 빠른 것도 느린 것도 내 마음대로인데.
네. 손으로 핸들 잡고 발로는 페달 구르니.
네네.
저는 이 책을 다 읽었으니까 정답 알아요.
오리배입니다. 오리배.
자전거.
맞습니다. 자전거입니다. 네네. 그죠 교수님?
예.
이거 뭐 자전거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페달이라고 이건 번역을 해놔서 이제 네네. 페달이고. 페달이라는 뭐 단어는 한자에 이제 없었던 건데 이 제목 자체가 되게 독한 거 어떻게 독한 거?
독한 거.
홀로 독자에다가 갈행자에다가 술에 걷자.
아 그렇구나. 뭐
혼자 가는 술에.
가마꾼이 없어도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네.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이 시를 쓴 사람이 이제 역관, 통역사. 근데 김등련이라는 분인데요.
아하.
이제 1896년도에 민영환 이제를 따라서
네.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
이때 이제 모스크바를 간 거죠. 모스크바죠. 네. 예. 그 본 자전거를 저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아, 자전거 네.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알고 보니까 저는 자전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신기했을까 이거보다는
네.
저렇게 딱 보고서 이게 시를 써낸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 그 조선의 역관들, 통역사들이 새로운 문물을 제일 먼저 접하고
예.
또 이렇게 시로도 표현하고 네. 문물을 들여오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지.
한시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인 매화부터 독행거, 즉 자전거에 대한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퀴즈 드리고 한시에 나타난 옛사람들의 우정 이야기로 이어드릴게요.
방금 소개한 조선의 역관 김등련은 러시아와 유럽, 미국을 다니며 처음 본 것에 대한 놀라운 느낌을 시로 남겼는데요. 그 가운데 한 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무엇에 관한 것인지 알아맞혀보세요. 땅속 대롱에서 열길 물줄기 뿜어내니 수정발이 마치 옥난간에 걸린 듯하네. 흩어지는 보석방울 끊임없이 솟아오르니 맑은 하늘에 비 내려 한여름이 시원하네. 요즘도 여름에 이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해도 쫙 아유 시원합니다. 아이들은 여기에서 물을 막 맞으면서 노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요. 노래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물, 2번 분수, 3번 폭포.
네, 한여름에 시원하게 물을 뿜는 신기한 장치를 보고 쓴 시입니다. 1번 우물, 2번 분수, 3번 폭포.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보내주십시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기다리고 있어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왕의 서재에서 펴낸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너에게 난, 나에게 넌. 토요 인문화 콘서트, 마음을 움직이고 삶에 감동을 주는 한시들 만나고 있습니다. 춘향전을 보면 거지로 변장한 이도령이 사또의 잔치에 와서 시를 한 수 짓죠. 이처럼 연회석이나 친목 모임 이런 데서 한시를 짓는 것이 옛날에는 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렇죠. 그 한시는 양반들이 반드시 이건 지울 줄 알아야 되는 필수 과목 같은 거였거든요. 과거 시험 볼 때 시를 써야지 되니까.
네.
그래서 등용이 된 다음에도 이제 수시로 이제 왕이 신하한테 막 시 써서 바치라고 그럼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양반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라도 뭐 늘 시를 잘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필수 과목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 속에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연애 때 뭐 술 한 잔 마시다가 누군가 운자를 불러줘요. 그럼 술에 뭐 취해 있던 말들 간에 그냥 누가 딱 찝으면 그 사람이 바로 나와야 돼요. 시가.
예.
머뭇거리면 바로 에, 저 사람 별로로구나 무시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빨리 써야 돼요.
어허.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운자를 뭐 많이 준다면 너 한번 길게 써봐. 막 하면은 또 그걸 또 그 길에 맞춰서 막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빨리 쓰는 거를요. 주필이라고 그러거든요. 주필.
네,
달아날 주자에다가 필자 써갖고. 그러니까 이규보 같은 경우가 이런 걸 되게 잘했다 그래요.
주필의 달인이었군요.
달인이죠. 막, 막 쓰는 거죠. 끊임없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처럼 연애 때도 물론이고요. 그 동호회 같이 요즘 동호회처럼 이제 시 짓는 모임을 만들어갖고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 사람들의 모임을 뭐 시단. 뭐 시사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시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양반들한테 한시는 그냥 삶의 일부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시가 사람들 사이 이제 교류 수단이 되기도 했잖아요.
예.
실제로 한시를 교환하면서 우정을 나눈 경우도 종종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종종 뭐 정도가 아니고요.
네.
일상이에요, 일상. 그러니까 늘 시를 써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누가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을 보내와요.
예.
뭐 굴비 한 마리. 그러면은 누가 굴비 한 마리를 보내줬기에 담냐하는 편, 뭐 시를 써서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를 써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를 써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해서 뭐 자기를 소개하기도 하고. 또 뭐 베스라치들한테 자기를 추천해달라. 그걸 시로 써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친한 친구 같으면은 만나면 되게 기쁘잖아요. 거기서 또 시 써갖고 만나면 반갑다고 뽀뽀뽀도 해주고 시 쓰고 헤어지면 슬프다고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집을 남긴 작가들 치고 친구한테 주는 시를 안 쓴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사실 이제 우정과 관련된 시 가운데에서 이 책에 수록된 시를 보면은요 아 정말 이런 친구 한 명 있으면은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 고적의 한 시 별동대 동대와 이별하며 김재욱 작가께서 직접 낭독해 주세요.
별 동대 심리 황운 백일훈 북풍 취한 설 분분 막수 절로 무지기 천하 수인 불식군 심리의 누런 구름 해는 저무는데 북풍은 기러기를 몰아가고 눈발은 어지럽다. 앞길에 알아주는 이 없을까 근심치 말게. 천하에 그대 모를 사람 누가 있겠나.
네, 고적의 한시 별동대, 동대와 이별하며를 김재욱 작가가 직접 낭독해 주셨습니다. 아,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아서 정말 눈물 날 때더러 있잖아요. 그럴 때 걱정하지 마. 언젠가 세상이 꼭 널 알아줄 거야. 이렇게 친구가 말을 해주면은 힘이 날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옛날 개그맨 시험 봐서 계속 떨어지니까 주변에서 친구들이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진짜 모세 갈리듯이 쫙 갈리더라고요.
어, 그래요?
야, 어떡해. 그래. 뭐 아무나 하냐? 이렇게 얘기해서 갈렸던 사람들이 있고, 어머나. 나머지 아직 때가 아닌가? 좀만 기다려봐. 야, 뭐 이렇게 얘기해줬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아, 멋진 친구 있으시네요.
예, 후자인 친구들은 아직도 연락하고요.
네.
예, 힘이 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김재구 작가께서는 어떠세요?
아, 물론 있죠, 저도. 예. 그러니까 제가 한문학 전공인데요.
네.
석사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허균의 불교시를 갖고 썼어요, 불교.
불교.
예. 근데 박사과정 들어가서도 이쪽을 원래 좀 더 하고 싶어서 이제 국문과인데 철학과 수업을 들어갔어요. 듣고 싶어가지고. 근데 막상 수업 들어가니까 얘네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이제 아, 이게 수강신청 나 이거 괜히 했구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발표를 앞두고서는 이제 어느 날 이제 평소에 되게 친하게 지내는 형이 있어요. 이걸 보고서는 너 왜 그래? 아, 뭐 자신 없어. 그러니까 그 형이 아마 괜찮아. 철학과 학생들 걔네 다 너보다 못할 거야, 너. 자신있게 하라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이
힘이 나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맞아.
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때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발표를 뭐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철학과 형들도 잘했다고 해주고.
네.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가 철학과 형들보다 날 수가 없잖아요. 전공이 네. 아니라서. 근데 그 형도 그걸 분명히 알았을 건데 제가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격려를 해준 거였고요. 이번에 제 책 추천서도 써주고.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네.
그 형이 아나운서는 이런 친구 없었어요?
아, 글쎄요. 저는 방송에서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저는 남편이 친구이자 애인이자
되게 뭐
그런
좋으네요.
것 같아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힘들 때는 또 서로 위로가 되고 그런 매 순간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주말 저녁에 한시 서로 주고받으면
그럴까 합니다.
네.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우리 오늘 그 고적의 별동대 이거 지금 읽어봤는데요. 네. 고적이라는 건 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무슨 뭐지 빰빰빰빰 이건 그 고적대의 그 고적은 들어봤는데 사람 이름인가요?
사람
고적이?
이름입니다. 예, 고적이 사람 이름이고 그 제목도 웃기잖아요. 별동대.
예, 별동대. 저 동대 나오셔가지고 동대와 이별하고 쓰신 줄 알았어요. 예.
끊을기를 할 때 별 동대 이렇게.
그러네요. 동대와 이별하니까. 그러니까
별동대 이러면은 뭐 무슨 특공대.
네. 고적은 누군가요?
당나라
어떤 분이에요?
때 사람이고요.
네.
문학사에서는 이 사람을 변세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변세파.
예, 네. 변세. 그러니까 변세는 변방이라는 뜻인데요. 변방.
네.
중국 북쪽 국경 지역의 사막 지대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민족들하고 중국 그 국경과의 이제 경계선인데요. 역사적으로는 중국의 왕조가 약해지면은 북쪽에서 늘 이민족이 이제 침입해 옵니다.
네.
그러니까 만리장성 같은 경우도 흉노, 북쪽에 흉노를 막으려고 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민족한테 나라를 뺏긴 적도 있고, 뭐 특히 중국 마지막 왕조는 뭐 청나라도 만주족이 세운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늘 이쪽 지역에서는 늘 전운이 감돌아요. 언제라도 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고적 같은 경우는 이 변방에서 공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평생 동안 세 번을 종군을 해서 군인이 됩니다. 이제 이 사람이. 네. 종사관 같은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이 사람이 몰락한 집안 출신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벼슬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변방이라는 거는 전방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전방 군인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프잖아요.
네.
네. 사막 지역이잖아요. 여기 또. 이러다 보니까 되게 황량하고요. 고적은 이곳에서 이제 병사들의 애환이나 이제 사막의 황량한 풍경을 이제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기세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비장해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를 쓰는 거잖아요.
네.
방금 이 시에도 보면은 뭐 한자로 읽어드리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뭐 누런 구름, 모래바람이 막 끼니까 뭐 그런 거고 북풍, 차갑잖아요.
네.
그 기러기 차갑잖아요. 기러기도 눈발,
춥네요.
예, 굉장히 네. 그 춥고 되게 황량한 한 거죠. 변세파 시인들의 어쨌든 몇 명 있는데 이제 변세파, 네. 왕창령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들이 대부분 이제 굉장히 강하고 황량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변방에 있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 힘든 사람들에게 그 친구의 우정이 더욱더 절실할 텐데 바로 그 우정을 노래하고 있는 별 동대, 동대와 이별하며 함께 해봤습니다. 시를 지어서 친구를 기억하는 일, 위로하는 일은 정말 멋스러운 것 같아요. 한 시를 통해서 옛사람들의 우정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역사를 꿰뚫고 있는 한 시들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재욱 작가의 두 번째 강연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일단 역사를 주제로,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이나 이제 그 사건을 주제로 해서 쓴 시를요, 영사시라고 합니다. 영사, 일풀영자, 역사사자, 시시자 해가지고 또 하나 뭐 장르까지는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시를 나눌 때 구분되는 큰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만큼 그런 시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건데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한 시는 옛날에 식자층에 쓴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읽는 사람들도 식자층이겠죠.
예.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쓰는데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막 써요 그냥. 한번 갖다 놓으면 우리가 딱 보고선 아 그렇구나. 그걸 아는 상태에서 바로 감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그러다 보니 영사시들의 뭐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역사적인 사실을 재해석을 해요.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으면은 원래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 가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게 정설이었는데 시를 쓰는 사람들은 원래는 그런 거였어? 아니야 내가 생각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좀 유명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뭐 유명한 시가 있는데 제 책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 왕소군 이야기 중국 4대 민녀에 들어가죠. 출래불사춘으로 유명하잖아요.
출래불사춘.
네, 네. 그러니까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이제 않다. 왕소군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고 네. 싶어요. 중국 한나라 사람인데 이제 한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건국 초기부터 흉노들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정복을 해도 굴복을 안 해서 계속 침략을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이제 흉노 같은 경우 왕을 이제 추장을 선우라고 이제 하는데 이 선우가 한나라 원제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한나라에 방문을 합니다. 와가지고선 요구사항이 있어요. 당신 나라고 화친을 맺고 싶은데 대신에 자신을 사위로 삼아달라. 근데 이제 한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어디 오랑캐따비가 중국 사람을 장가 들려고 이제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원제라는 사람이 꼼수를 써요. 자기 이제 왕실의 어떤 공주나 이런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꿈을 주기로 이제 마음을 이제 먹습니다.
네.
근데 워낙 이제 후궁이 되게 많았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화가한테 후궁의 초상화를 이제 그리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일일이 얼굴을 보고 고를 수가 없어서.
없으니까.
초상화를 보고.
초상화 보고선 몰라요. 그래서 이제 초상화를 이제 보고선 되게 못생긴 이제 예, 여자를 예. 후한 그 이제 선우 흉노 추장한테 보내기로 이제 합니다.
네.
그 공주라고 속이려고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왕소군이라는 여자는 이제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후궁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그렇죠.
왕소군이에요.
그때 굉장히 네. 이쁜데
화가
이제 모연수라는 화가 있었는데
네, 네.
뇌물을 이제 안 써서
예. 그렇게 예쁘게 그려주지 않았군요.
안 그려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추장이 딱 보더니 아니
공주가 아니라
공주는 상관없다. 상관없다.
무조건 그냥
저 여자를 달라. 딱 봤더니만은 왕소군이 딱 있는 거죠.
네. 근데 절세의 미녀였더라.
완전 미녀. 예, 뭐 그런 스토리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나중에 그래가지고선 원제가 정말 뭐 화가 나서 왕소군을 보낸 다음에 그때 내 물받은 화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참 원제는 욕심도 많아요.
맞아요.
네. 좀 욕심 많은 것도 있고 또 그 황제답지 못해서 바로 그냥 시집 보내기로 했으면 시집 보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쉬웠네.
예, 뭐 준비할 뭐 시집갈 준비할 시간을 줘라. 뭐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말미 달라 해서 3일 동안 이제 자기가 그 왕소군을 또 뭐 취합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오랑캐 땅으로 이제 흉노 땅으로 시집을 이제 가서 거기 가서도 팔자가 좀 기구했습니다. 그쪽 흉노족이 왕비가 돼가지고 뭐 자식도 낳고 그리고 또 흉노족의 또 풍습이 왕이 죽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아우가 또 이제 뭐
형수를
형사 치수 뭐 이런 게 있어서 예. 근데 이 역사를 해석을 하면서 이제 많은 이제 시인들이 이제 일단 이 왕소군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팔자가 기구하잖아요.
곡절이 많네요. 예. 예, 예.
그런 이제 뭐야 동정하는 뭐 그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똑같은 사건을 이제 보는데 원제를 탓하죠. 원제를 왕소군 얘기를 안 하고 너 왜 그림으로 미녀 고르냐 그 사치스럽냐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말도 하고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원제가 유능한 황제였으면은 흉노의 추장도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안 왔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소군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었겠죠.
예, 없어질 거예요. 예. 근데 결국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역사를 가정을 하면서 바꾸기도 하고. 근데 결국 이것도 황제 탓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노리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그 재해석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자신의 글을 볼 이제 지도자들한테 정치를 잘하라고 압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이제 사건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이제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나라 네. 동방규의 시 소군원에 나오는 예. 구절 출래불사춘이라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왕소군을 주제로 그렇죠. 한 것이고 또 예. 역사적인 배경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해 주셨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예. 문학 작품으로 재탄생된 사건 아무래도 재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일들이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역사 책에도 그 항상 말미에요.
네.
쓴 사람의 해석이 있어요. 사마천이 사기를 줬잖아요.
예.
사마천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쫙쫙쫙쫙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근데 후대의 한시 작가들은 그 해석에 동의하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기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막 보기도 하고. 그럼 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해석이나 뭐 또 그 부분에는 그 등장인물의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고 예. 뭐 그러기도 하죠. 이런 류의 영사시를 재밌게 있는 방법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한번 기울여 보는 것.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 가지고 당대 사람들의 시각도 이제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지식도 얻을 수 있고 네. 여러모로 굉장히 재미도 있고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보면 역사시 많잖아요.
그럼,
예. 뭐 요즘에 육룡이 나르샤 한창 또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만, 정몽주를 그린 시가 역사 챕터에 있더라고요.
예.
이덕무의 선죽교라는 시였는데 제가 요거 살짝 한번 예. 읽어드려 볼까요?
예.
철퇴에 솟구친 피 물 속에 흩어지니 고기들도 성내어 뼛속까지 붉게 물들어. 선죽교 붉은 흔적에 붓 적셔서는 슬픈 노래 써서 영웅의 넋을 위해 눈물 흘린다. 오, 굉장히 뭔가 좀 약간
비장하죠.
예. 예. 이 시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그 정몽주가 그 이방원 그 태종이죠.
네.
태종한테 태종의 부하한테 죽죠. 철퇴에 맞아가지고 사실은 고려 이제 말기에 뭐 이방원은 뭐 아시다시피 조선 공국을 주도했고
예, 예.
정몽주는 고려를 지키려고 했잖아요. 네. 정치적인 이제 적이었던 거죠. 적대 관계였는데 먼저 정몽주가 선공을 하려고 하다가 사실 실패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돌아오다가 이제 죽게 되죠.
네.
이제 죽이면서 이제 그때 태종이 이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다. 조정의 온관을 깨워서. 충성스럽고 어진 신하를 모함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사람을 망고의 역적으로 만드는 거죠.
네네.
조선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려를 지지한 사람은 역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조선인이 개국하면서 바로 충인신으로 등가를 하죠.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조선 초기 어쨌든 건국 초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제 선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려 네네. 선비들. 네. 근데 정봉주를 이렇게 띄워줌으로써 이 사람들을 좀 회유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개국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여튼 아직 다져지지 못했단 말입니다. 밑에 자기 신하들 충성심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고려의 충성을 다했던 이 정봉주 이런 사람들 봐라. 뭐 자기 목숨도 버리는데 본받아지지 않겠냐? 예, 그럼 이제 필요성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확보. 정치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인 거죠. 어쨌든 정몽주 같은 경우는 좀 뭐 억울한 부분들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예.
노회한 정객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는 워낙 이 사람이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충신으로 어쨌든 뭐 세팅이 돼버려서 네. 충신하고 하지만 사실은 뭐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정치적인 어떤 투쟁에서 패한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써먹을 필요가 있으니까 망고 충신이 된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동무 같은 경우는 벌써 조선 후기거든요. 조선 후기인데도 그때 조선 전기에 이런 식으로 충신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예 딱 고정시켜 놓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막 기리고 막 영웅으로 대접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역사라는 게 이런 거 보면 좀 덧없는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몽주의 예. 죽음을 소재로 한 한시 예. 이동무의 선죽교를 통해서도 예. 정말 예.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정치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그러니까요. 있었는지 짐작할 예. 수가 있네요.
해석도 막 달라지고.
네.
예. 영사시리를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여러 가지 막 상념들이 많이 들어요. 사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이 책을 보면은요 한시가 나오고 또 이제 가능하면 직역을 해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역한 네. 내용과 함께 친절하게도 어떤 역사적인 이야기가 깔려 있는지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더 한시와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책에 나오는 50편의 한시들 직접 읽어보고 싶으시죠? 지금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시고 정답을 보내주십시오.
조선의 역관이었던 김등면의 다음 한시는 무엇에 관한 시일까요? 땅속 대롱에서 열길 물줄기 뿜어내니 수정발이 마치 옥난간에 걸린 듯하네. 흩어지는 보석방울 끊임없이 솟아오르니 맑은 하늘에 비 내려 한여름이 시원하네. 여름에 공원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것. 노래하는 이것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우물, 2번 분수, 3번 폭포.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재욱 교수의 사인이 담긴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또는 아이루페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에 들을 곡은 김재우 교수가 골라주셨습니다. 제이 레빗의 웃으며 넘길래 듣고 올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시대를 뛰어넘어 옛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한시들 만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우정 그리고 역사를 담은 한시들 차례로 만나봤는데요. 한시에는 자연을 노래한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편만 만나볼 텐데요. 정미 씨 어떤 시가 좋을까요?
아, 이분의 시를 우리가 이제 정월이 지나고 나면 이런 이 노래 굉장히 많이 부릅니다. 달 타령 이런 달아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이태백이 누굽니까? 이태백의 아하. 시도 안 보면 섭섭하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태백의 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정민 씨가 추천해 주셨으니까 예. 이백의 시 망여산 폭포 낭독해 주시죠.
해 비치는 향로봉에 붉은 안개일 때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니 긴 냇물 걸어놓은 듯 날아 흘러 곧장 내리는 삼천척의 물, 높은 하늘 위에서 은하수가 떨어진 듯.
네, 이백의 시 망 여산 폭포, 여산 폭포를 바라보며 멀리서 폭포를 바라보니 긴 냇물 걸어놓은 듯. 높은 하늘 위에서 은하수가 떨어진 듯. 야. 와, 정말 뭐 시의 신선이라 불리우는 네. 이백답습니다. 와. 폭포를 어쩜 이렇게 절묘하게 또 환상적으로 표현을 해냈을까 싶은데요. 이백도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시인이지만 특히 이 시도 이후에 자연을 노래하는 시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요?
예, 예. 그 사실 자연을 노래하는 시에 뭐 영향을 줬다기보다는 이백의 전반적인 시 모두가 사실 뭐 후대 작가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사실은 줍니다. 예,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 이 시를 보면은요, 이백이 폭포의 모습을 굉장히 과장하잖아요. 뭐 은하수 막 그런 뭐 냇물을 막 잘라가지고 걸어놓은 것 같다.
그런데도 식으로. 전혀 거부감이
그러니까요.
안 들어요.
예. 아름다운 게
그러니까,
보여요.
예. 그러니까 영상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이 보통 과장이라 그러면 저거 과장이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인 줄 알면서도 탓을 안 해요.
네.
그만큼 되게 자연스럽고 시원시원하다고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호탕함, 호방함, 과장을 하지만 이거 이런 호방함이 사실 이백시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예법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매우 뭐 자유분방하고 이 시를 통해서 사실 알 수 있는 거 이 네 줄만 봐도
그러게요.
바로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또 세상을 벗어난 것 같은 느낌도 막 주고 그러니까 시의 신선이라고
시선이라고 괜히 그러는 거죠. 게 아니군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시인들 특히 이제 중국 시인들 그러니까 현대까지도 그렇고 이백을 좀 더 높이 평가해주고 이백 하고 뭐 라이벌이면서 친구였던 사람이 두보가 있잖아요.
네.
두보는 시의 성인이라고 시성이라고 불리는데요. 이분은 상대적으로
네.
유교적 성향이 좀 강해요.
그러니까
충성 강조하고 막 뭐 이런 게 좀 강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작가들은 사실 이백시보다는 두보 시를 좀 좋아하고 번역서 뭐 무슨 언해본 같은 거 나오고 뭐 조선에서 언해를 낼 때 두시 언해가 나오잖아요. 두보시를 좀 더 좋아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한 시에 좀 푹 빠져보는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지금까지 소개한 시 외에 김재욱 작가께서 가장 좋아하는 한 시 또는 한 시 작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네, 두보의 신혼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마친 이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혼인데
이제 신랑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아이고.
그거를 이제 두보가 그 신부의 처지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네, 두보의 신혼별, 예. 신혼의 이별이네요.
예, 예 굉장히 낭독. 길어요, 시가. 그래서 일부만 제가 조금 읽어드릴 거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 번역은 뭐 이건 제가 밝혀드리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네.
번역은 제가 번역을 한 건 아니고요. 서울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당시선이라는 책에 있는 그 번역의 일부를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정하는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냄은 길가에 버리는 것보다 못하답니다. 머리 묶고 아내가 되었지만 그대의 침상 자리 따뜻할 새도 없이 저녁에 결혼하고 새벽에 이별을 고하니 너무나 총총한 것 아닌가요? 그대 가시는 길 비록 멀지 않다 하나 변방을 지키러 하양에 가야 할 판 처부의 신분 아직 분명하지 않으니 어떻게 시부모님께 절을 올려야 하나요? 부모님 나를 기르실 적에 밤낮으로 나를 집에 있게 하셨지만 딸을 낳으면 시집을 가는 법 닭과 개도 거느리고 가지요. 그대 이제 생사가 걸린 곳에 가시니 침통함이 창자 속까지 밀어닥쳐요. 까지
네.
보겠습니다.
김재욱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한시 두보의 신혼별 신혼의 이별의 일부를 지금 낭독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이 한시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아까 처음에
네.
그 도서관에서 그 대학원 입시 준비할 적에
네. 네.
문학서 공부하면서 이 시를 보게 됐는데요. 여기에서 터졌어요. 이 부분에서. 막 눈물이 막 너무 나서 막 뛰어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꺽꺽꺽꺽 그러면서 막 혼자
무사히 돌아왔을 거예요. 두보의 신혼별 중 일부를 낭독을 해주셨고요. 이제 새해를 맞은 지 아흘째입니다. 새해 이맘때 어울리는 한 시가 있다면은 한 편 소개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직 이제 겨울이잖아요. 추운데 이제 설이 지나면은 따뜻한 봄이 이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쉬운 말로 이제 썼지만은요 봄날의 경치를 절묘하게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시 한 수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제목이 간단합니다. 절구입니다. 절구. 5원 절구, 7원 절구 할 때 그 절구고요.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이게 두보의 시인데요. 5원 절구고 모두 두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수에서는 이제 두보가 그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서 슬퍼하는 마음을 사실 드러내고 있기는 한데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시더라도 그 앞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들은 정말 좀 말이 참 쉬운데 봄의 따뜻함을 또 느낄 수 있는
네. 지금 딱
내용이라서.
맞는 그런 시가 되겠네요. 두보의
예.
절구
예.
남정미 씨가 낭독해 주세요.
절구 더딘 봄날 강산은 아름답고 봄바람 속 화초는 향기롭다. 진흙이 녹자 제비는 날고
모래는 따뜻하니 원앙이 잠든다. 강물 푸르니 새는 더욱 희고 산 푸르니 꽃은 불타려 한다. 올해 봄은 또 가고 있는데 고향에 돌아갈 날은 언제인가.
네, 두보의 절국. 아, 새해 이맘때 어울리는 한 시로 뽑아주셨는데요. 뭐 봄이 아직입니다마는 이 시를 들으니까 봄이 문턱까지 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태어나가지고 한시 이렇게 많이 배워본 것 좀 엄청 배웠어요. 크승크승 많이 배웠는데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이게 읽는 맛이 있네요. 낭독을 직접 해보니까 시에 더 이입이 잘 되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근데 교수님 있잖아요.
예.
한시를 항상 읽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요 한시를 조금 더 우리가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방법 아시는 거 있으면 조금만 풀어나가 주세요.
한시는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전공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없고 쉽게 접할 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선뜻 마음을 잘 못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자를 공부하려고 하시거든요. 본능적으로.
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말 번역을 먼저 이제 보면서 감상을 하시고요. 방금 이제 저 남정미 씨처럼
예.
읽으면 소리 내서 읽으니까 좀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맞아요.
소리 내서 그냥 혼자 흥얼흥얼흥얼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젖어드는 그리고 우리말 번역을 먼저 무슨 감상을 하신 다음에 해설을 보면서 좀 조금씩 이제 알아나가는 거 그러면서 한자에도 조금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예. 그리고 뭐 제 책이 아니더라도 뭐 서점에 가면은 좋은 한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뭐 혹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한시에 좀 관심을 또 지니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은 서점 가셔서 네. 또 한번 이렇게 좀 천천히 살펴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사람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우리 마음을 베이는 주옥 같은 시들 만나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EBS FM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대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방송이 사실 익숙하지는 않다 보니까 좀 제가 어떤 실수도 그냥 있었을 거고 그리고 뭐 특히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생소한 말이 좀 나왔잖아요. 그게 나와서 뭐 어려움을 또 느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신다면은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 탓이 아니고 제가 제대로 설명을 좀 못한 거니까 그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또 글을 써서 더 쉽고 더 좋은 책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또 활동에도 저희가 더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남정미 씨가 알려주세요.
땅속 대롱에서 열길 물줄기 뿜어내니 수정발이 마치 옥난간에 걸린 듯하네. 조선의 통역관 김등련의 분수관이라는 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 분수였지요.
오늘 1부, 2부 퀴즈 정답자 중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 당첨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김재욱 교수의 사인이 담긴 한시의 마음을 베이다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페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EBS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공연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국립국악원에서 열리는 토요 명품 공연 티켓을 준비했어요. 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전통 국악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인 샵 1045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신청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소 멀게 느껴졌던 한시와의 간격을 대폭 줄여주시고 또 한시를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어 옛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김재욱 작가 그리고 남정미 씨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정명섭 작가의 조선의 엔터테이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뜨겁게 살다 간 조선시대 기인과 명인들의 이야기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요 이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고요.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 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H.O.T의 빛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